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장이 나서서 어제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회의를 연 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현직 서장은 회의 직후 바로 대기 발령이 됐고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감찰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징계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일선 경찰들은 나도 대기 발령하라는 글을 올리며 들끓고 있고 야당은 전두환 정권식에 대응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대기 발령된 유사명 총경을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총경들이 윗선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고 2시간 뒤 해산을 지시했지만 현장에 있던 56명의 경찰이 이를 듣지 않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감찰명단 추리기에 들어갔고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은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지휘부의 이런 조치가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자신도 징계해달라며 회의 참석자들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한 총경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내부 갈등을 넘어 경찰 중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직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 당시 검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을 땐 정부가 문제 삼지 않다가 경찰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총경회의는 공적 업무가 아님에도 지휘부가 강제 해산을 지시한 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고 하는 직권남용의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내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경란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경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 힘이 강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현안에 대해 입을 연 건 임명 이후 처음인데요. 갑작스러운 대기 발령으로 배후 논란까지 이는 마당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나서면서 정치권으로 번진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갑작스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또 부처보다 힘이 센 청 중 하나로 경찰청을 꼽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청이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서장 회의는 해산 지시를 명백하게 어긴 복무 규정 위반이란 점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는 물론 경찰국 설치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경찰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는 금도를 벗어났다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 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만큼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반발,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개정부 질문을 앞둔 정치권의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내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공방이 거셀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바로 대기 발령돼 경찰 서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인물이죠. 유삼영 총경이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집무실에서 연결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집무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와 계시는 거죠?
예, 1층에 경찰서 1층에 있는 카페에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서장에서 이제 그 대기 발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서장실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군요. 저희가 대기 발령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총경회의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경회의는 경찰에 관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경찰의 이제 중심이고 핵인 경찰서장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모든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 빠진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경찰기관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죠. 경찰이 경찰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누가 더 경찰보다 더 이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수완박으로 경찰 힘이 세진 만큼 견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행정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권한에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어서 그 검찰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아주 길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는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경찰의 제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경찰청을 이어오면서도 한 번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더 비대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격을 총리로 올리고 또 위원회 권한을 의결하는 합의제 관청으로 그래 만드는 그게 합리적이지 어떻게 장관한테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게 그게 통제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장관은 누가 통제합니까?
예,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통제를 경찰국 방식으로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 세션을 두고 논의를 했죠. 여러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가 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총리가 그 경찰청 장관과 도쿄 경시청장만 임명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바꾸자 하는 그 제도는 그걸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민주적인 통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어제 그런 논의들 포함해서 총경회의에서 다들 모여서 의견을 낸 건데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무실이 아닌 그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각오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는 게 지금 행안부 신설 법안이 진행된 속도를 보면 저한테 오는 대기 명령의 시간도 빨랐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불찰이었습니다.
예, 그 원래대로라면 내일 후보자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그래서 더 예상을 좀 못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후보자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경찰서장을 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표자들하고 그 논의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원하시면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가 우리 그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총경들께도 그래 같이 갈 사람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되는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이 그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대기 발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내셨던데 그 배후가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경찰청장이 반목자 해놓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런 경찰청장님의 뜻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장회의 참석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찰 내부망에 뭐 나도 대기 발령하라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요.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그 지금 우리 목을 비틀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옛말에 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비틀린 목으로 지금 새벽에 오는 회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찰국 신설까지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서장 회의를 또 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계급들이 모인다든지 뭐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 서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우리 지금 준비한 그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뭐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할 것이 있고 또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 경찰의 그 경찰국이 행안부에 신설이 되면 그 31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잘못해서 정권의 그 부당한 명령을 받고 시민을 많이 그 힘들게 하고 해친 그런 과거의 그 잘못이 반복이 될 수 있고 우리 역사의 그 추를 30년 전으로 빠꾸를 시키는 퇴행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서 이 절차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경찰이 왜 저러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의 노력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명 총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을 앞두고 어제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던 이재명 의원이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의원은 광주 정신으로 민생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후보들 사이에선 반 이재명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의원은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을 새로 태어나게 한 사회적으로 재탄생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
지방 순회를 마친 이 의원은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이유는 중앙위원회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컷오프 예비 경선은 400명의 중앙위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8명의 당대표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됩니다. 중앙위원은 지자체장이나 지역위원장 등 지방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당권 후보자들도 지방을 돌며 당심을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박용진 의원은 강원도를, 강병원, 박주민 의원은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경선 전 단일화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이 되자 안방 대세론을 넘어서자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강병원, 박용진 의원 등 97그룹을 중심으로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요 며칠 장맛비 덕분에 살만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쯤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살인적인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금세 비가 떨어질 것처럼 잔뜩 찌푸린 하늘이지만 공원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비교적 시원해졌죠. 예. 비 내리고 그쳐서 좀 시원해졌나 싶었는데 습한데 좀 시원하다.
날씨도 그렇게 안 덥고 어제 창문 열고 잤는데 아침에 살짝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막바지 장맛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이번 주 중반에는 한반도 북쪽으로 완전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은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를 점유하는 27일경을 전후로 해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열대야도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은 데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휴가철이니만큼 갑작스레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줄지 않고 6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론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입국하면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보대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6만 5,100명까지 지난 한 주 모두 45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매일 6만 4천 명 가까운 환자가 나온 셈입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한 달간 매주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보다도 더 커질 걸로 전망되면서
8월 중순 내지는 8월 말에 25만 명 전후 수준의 유행 정점이
정부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다시 금지됩니다. 필수적인 외래 진료가 아니면 입소자들은 외출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가 더 빠른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국 3일 안에 받도록 된 PCR 검사는 입국 당일, 늦어도 24시간 안에 받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휴가철을 다녀오시되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4차 접종까지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정부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4차 접종률은 4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선 펜션의 불이나 투숙객 5명과 소방대원 2명이 다쳤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형 SUV의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 앞부분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70 물류 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와 소형 SUV, 승용차가 차례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들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펜션 건물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투숙객 14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관 2명도 잔불을 정리하다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쳤습니다.
3층에서 잔화 정리하다가 바닥이 꺼져가지고 2층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저기 많이 다치진 않고 허리 통증, 가슴 통증 그 정도.
어제 저녁에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한 척이 암초에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뒤집힌 배 위에 구명조끼를 입고 대피해 있던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보트가 암초로 떠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죠.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 쨘다 쨘다.
저 미치겠는데?
이틀 전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인근. 경찰에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차량에 행인 두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도 지금까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는 대마를 흡입해 환각 상태로 달린 운전자가 7종 추돌 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겐 8억 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자나 마약을 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오릅니다. 원래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천만 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파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최대 5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젠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 모든 사고의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건당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사망, 부상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28일 이후에 맺은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죠.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난 작은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3배가 넘는 38km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산 곳곳에서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두꺼운 연기 기둥은 비행기 안에서도 관찰될 정도입니다. 소방관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현지 시간 22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소로 꼽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산불로 시작했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3배가 넘는 38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고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y came by about 15-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건물 10채가 전소됐고 2,600가구가 넘는 주택과 상가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근에서 난 산불 워시번 화재도 완전히 잡히지 않아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당국은 4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무덥고 건조한 날씨에 습도까지 낮아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Detweiler fire, Ferguson fire, and now this.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 건조해져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수년간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그럴 때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중증 치매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나라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장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보호자들의 호소입니다.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7살인 김준호 씨의 직업은 치매 아내 보호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입니다.
위에 옷을 비틀어 입기도 하고 밥을 하는데 물을 안 넣어서 밥을 하고 하니까 아 이건 아무래도 더 이상하다.
그때부터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아내를 한시도 놓치지 않겠다며 김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일주일 전쯤에요. 마트에서 계산하고 계산대를 빠져나왔는데 집사람이 없어졌어요. 엘리베이터고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헤매고 있더라고요.
김 씨의 소원은 아내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당시 24시간 같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게 되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지능 저하라도 일반적인 케이스는 장애 등록이 돼요. 그런데 치매는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의학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에요. 선천적인 지능 저하도 지적 장애.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지능 저하도 지적 장애. 그런데 노인성 치매만 제외래요.
장애인은 병원비부터 각종 세금 혜택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너무 많거든요. 치매 환자분이 몇 년 안에 이제 100만, 150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게 장애인 등록됐을 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돈이군요.
네, 결국 돈이죠.
치매 환자 보호자들은 장애인 등록이 힘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쓰게 해달라 말합니다. 실제 치매 환자와 병원을 동행해봤습니다. 이미 차들로 꽉 들어찬 지하주차장. 다른 층을 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회하길 20여 분.
아니 여기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하면 참 좋은데 주차를 저기 치매 어르신은 장애인이 아니라서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결국 주차할 곳을 못 찾고 지상으로 나온 보호자는 환자와 취재진을 병원 정문에 먼저 내려줍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그대로 서 있기로 한 환자가 거침없이 이동합니다. 현장에 취재진이 없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급히 보호자에 연락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환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익숙합니다.
환청이 어떤 거에 꽂히면 거기에 움직이게 돼요. 가장 힘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동해서 주차하거나 뭐 이럴 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미 병원 주차 과정에서 수차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찾은 박찬우 씨.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모는 걱정 말라고만 합니다.
집 가다가 잃어버리면 아침에 들어가서 집을 못 찾아가서 돈 나오면 싫다 줘요. 돈 안 받고.
아우 그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핸드폰을 목에 걸어드리자고 제안해봤습니다.
받을 줄 몰라요. 통화를 못 눌러요. 그거를 못해요. 그거 하면은 그게 인지능력이 그 정도 되면 뭐 괜찮은 거죠.
모두가 무관심한 치매 환자 이동권은 결국 환자와 함께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그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쌓여있는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항구에 러시아가 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세계 식량난도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었는데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해 보이죠. 김지아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검게 그을린 선박에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수출항구 오데사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파괴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두 발이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고 다른 두 발은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해 22일 4자 협상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의 일입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2천만 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곳곳에서 식량난에 시달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곡물 항로의 안전은 보장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약속이 깨진 겁니다. 폭격 사실이 알려지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무슨 약속을 하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방법을 찾을 거란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미국과 영국 등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약속을 어긴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더 꺼내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 측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며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평산성으로 달려가자. 사극대사는 아니고요. 평산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지키러 가자는 말과 글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군에 둘러싸인 성, 거기에 평산마을에 평산을 붙인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저 앞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을 놓고 김의겸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산성이 막말 유튜버들에게 포위됐다. 원군이 하나 둘 도착하니 반갑게 손을 흔드신다. 평산성으로 달려가자. 보수단체 등의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 집회를 독려하는 겁니다. 역시 청와대 출신 김한기 의원도 자발적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양산을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평산마을 상황을 보면 경찰은 어제 보수단체 자유연대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집회 금지 통고 대상인 단체나 개인은 6곳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빈자리는 1인 시위나 유튜버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맞서는 맞불 집회 동료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평산마을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노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전남 진도에서 언제라도 달려가겠다면서 무조건 노래를 불렀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본인이 직접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가 노래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 본인 지역구 공주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어요. 그래도 하는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그냥 대충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다.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러면서 김광석 씨의 노래를 불렀고 두 번째 선곡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대선 경선 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애창곡으로 이 노래 불렀었죠.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 역시 윤핵관으로 볼 수 있죠. 윤 대통령을 고향 친구라고 해왔고요. 공교로운 선곡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나 정진석 부의장이나 어찌 보면 각자 지역 행사에 가서 노래 한 번씩 한 건데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역시 두 사람 사이가 매우 껄끄럽기 때문이죠. 갈등이 극에 달했던 건 지난달 초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였죠. 정진석 부의장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고집해서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받아준 모양이라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짧은 한마디로 응수했었죠. 기차는 간다.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앞에 단어가 더 있죠. 이 말을 즐겨 쓴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에는 전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배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네, 배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러자 다시 정 부의장,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 취급하느냐고 했었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설전을 더 주고받았는데요. 장외 노래 대결이 한 번 더 펼쳐진 셈이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콤비로 손케 듀오로 불리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또 한 번 합동 무대를 펼쳤습니다. 어제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두 골이나 함께 만들어내며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스포츠 소식 이선아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던 토트넘. 그러나 상대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한 스코틀랜드 명문팀 레인저스였습니다. 선제골은 레인저스의 안토니오 촐락이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의 역습은 후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반 5분 손흥민이 하프라인부터 치고 나가 공을 몰더니 페널티 지역 왼쪽에 있던 케인에게 패스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케인은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오른발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넣습니다. 뒤이어 역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6분 뒤 손흥민과 케인은 두 번째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가슴으로 받은 뒤 내준 공을 케인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레인저스 감독도 이 영혼의 콤비를 극찬했습니다.
케인, Son, you know, they are like top 5, top 6 strikers in the world. Yeah. It was good for my defense to play against these quality players.
새 시즌에도 손케 듀오가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케인의 이적설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뮌헨 감독이 케인에게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날 경기를 마친 콘테 감독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Only rumors. Yeah. But at the same time I repeat. I don't like to speak about the player. Other club. I think this maybe is a bit of disrespectful.
토트넘은 오는 31일 AS 로마와의 친선 경기를 마지막으로 프리시즌을 마무리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